여러분들 그 멍멍이 키우시는 분들 있죠. 멍멍이 조그만 멍멍이는 컨트롤이 가능해요. 버쩍 들어가지고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이만한 개들은요 힘을 가는 길이 없어요. 이 큰 개들은 어떻게 하냐면 흥분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명령을 한대요. 앉아! 앉아! 기다려! 이걸 듣도록. 저는 이게 신앙적인 답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다 죽었잖아 막 이러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야 조용히 해. 하나님이 하신 일 봐. 가만히 있어. 마음이 흔들리고 어쩌고 뭐 상관없이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그렇게 막 주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때 말씀 앞에 앉아 기다려 그러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인내하기 힘들어도 말씀 앞에 차분해 가만히 있어. 왜?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예배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고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를 함께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52주를 지키며 평안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셨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부족하거나 약한 저희들은 불평과 욕심과 불순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으나 보잘것없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 이웃에게도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와 회한의 마음으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희망찬 2025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년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의 선교 사명을 계속해서 창립 100주년까지 거침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도하시며 새해를 준비하오니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풍성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임마을의 역사를 앞장서 이끌어오신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도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한 일꾼들과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열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에 온 힘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고 새해도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온몸으로 조국을 지켜온 우리의 저력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고 분열과 갈등 속에 정치는 실종되고 당리 당략과 밥그릇 싸움에만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도도히 흐르는 역사 앞에 우리의 자존감은 한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궁휼을 베푸셔서 총체적인 난국을 잘 극복하고 국가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의 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평생토록 헌신과 봉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나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되찾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투병적인 환우들과 노안 중에 있는 어르신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다 하였으니 좌절 금지입니다라는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근심과 걱정, 마음의 상처, 육체의 일병은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새 마음과 다짐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방송실 직원으로 좋은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꼭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실을 도와 봉사하는 예배마을 식구들입니다. 실수하는 건 눈에 많이 띄어도 잘하는 건 별로 편하지 않는 자리지만 오직 IMC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한결같이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방송실 한켠에 걸려있는 너희의 헌신이 아버지의 영광을 이라는 문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예배마을 식구들,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 모든 헌신의 손길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IMC 예배마을 식구들 정말 짱입니다! 송구영신예배가 31일 밤 10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은 군선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1월 새해 첫달 구교구와 함께 IMC 전 가족이 새벽을 깨웁니다. 강함을 주기보다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IMC 온 가족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2025 신년 임원 교육이 2025년 1월 5일과 12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 임원들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강사님은 주한감리교회 한상호 목사님과 은평감리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1월 12일 주일은 임원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강당예와 강대상 청소, 교통봉사위원, 사회부 등 각 부서와 선교회와 속회, 개인 성경 필사 완사까지 IMC 공동체와 예배를 세우고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노력하신 성도님들을 위한 시상입니다. ISES 영어학교 2025학년도 1학기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유치부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이며 학년별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영어 예배, 쿠킹, 크래프트, 영어 수업 등 다양한 콘텐츠로 함께하는 ISES 등록 기간은 오늘부터 2025년 1월 첫 주까지입니다. 등록 비외 궁금하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가 함께 지켜왔던 결단 내용들과 매주 아나운서로 예배를 함께 세워온 분들을 소개합니다. 시계 속 시간은 1부터 10위까지 갔다가 다시 1로 돌아옵니다. 한 해의 시간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왔다가 다시 1월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매번 출발선에 갖다 놓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이 2024년도 함께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지난날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올해도 예쁘고 착한 아내와 함께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 그리고 귀엽고 깜찍한 도유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 무엇보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 하루 종일 이야기에도 모자랄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었고 슬픔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선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희년의 2025년을 기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보다 더 크고 복된 2025년을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손에 한 주간의 감사와 삶의 고백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저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깨달음과 굳은 결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영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죠. 샬롬 이마누엘.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지났으니까 이 시기쯤에 해야 되는 우리 인사들 있죠. 새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그래요. 예. 혹시 여러분들 이 악기 이름 아세요?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거 마림바라면 무식한 거요. 어? 마림바라면 일부러 저는 짠 거예요. 일부러 무식하게 보이라고 그렇게 짠 거예요. 마림바의 비브라포라는 악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는 척 좀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현재 링커가 연주를 하는데 우리 성현 반주자님도 같이 이렇게 연주해 주셨지만 정말 우아한 것 같아, 그죠? 예, 막 그리고 우리 한현재 링커가 이거 하는 거 보면은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어? 그죠? 예? 보셨죠? 이렇게. 예? 정말 섬세하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도 너무 은혜롭고 퍼포먼스까지 갑자기 놀랬잖아. 어? 퍼포먼스까지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오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받을 수 있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도 추운데 잘 오셨어요. 원래 날씨가 추우면 망설여지잖아요. 갈까? 말까? 근데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거는 그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변함없는 성도들은 변함없다 그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근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지난주 우리 결단은 항상 웃고 칭찬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항상 웃고 칭찬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나 또 칭찬할 그런 일들보다는 막 울고 싶고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이런 순간들도 있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칭찬 잘하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안 모이면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까짓 거 돈도 안 드는데 많이 많이 칭찬하세요. 많이 많이 칭찬하세요. 칭찬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칭찬 많이 하시고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거 칭찬했더니 지가 진짜로 그런 줄 알아. 그러고 막 그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칭찬할 때 이게 뭐예요? 이 모티브가 그 사람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칭찬해줬더니, 저거 봐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에?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칭찬을 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행복하고 웃는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멘. 우리 감리교회 교조 요한웨슬레 선생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돌아간 일에 무관심하면 모른 척하고 살면 그것도 제자의 삶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요새 뉴스를 많이 보는 시기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죠? 뉴스를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요새 생각하는 고민거리 뉴스들, 그거 말고도 종종 나온 뉴스가 있어요. 뭐냐면 북한군 이야기예요. 북한군 이야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죽어가고 있대요. 북한군이 러시아 군대 대신에 총알바지로 들어간 거예요. 응? 공격조로 들어간 거예요. 총알바지로. 거기 파병된 북한군이 만 명이 넘는데 약 3천 명 정도가 소모품처럼 죽어가고 있대요. 푸틴 자식 나쁜 자식이야 아주. 응? 아멘. 그죠? 나쁜 자식. 응. 그리고 김정은도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아,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김정은이 어쩔 도리가 있어요? 김정은은 그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힘이 없는 나라의 최후가 이런 거예요. 힘 없는 나라의 최후가.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주민들을 죽여가면서도 군인들을 죽여가면서도 그렇게 예? 화친을 맺어야 하는 그런 거라고요.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 영상이 가끔 나오는데 그 뉴스에서 보시죠. 드론으로 공격, 만화 보는 거,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 군인이 막 폭격을 하면 북한 군인이 막 이렇게 피해 다니고 이런 게 TV에 나와요. 그죠? 예, 네, 장로님들 그 TV 보면 그렇죠. 그거 보면은 막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한국에 태어난 거는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히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싸우셨던 어르신들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의 정말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에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예. 네. 빨리 끝나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평안이 찾아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예. 네. 저희 집안도 저희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는 평안북도 정주에 계셨어요. 그래서 전쟁 난 때, 그때 이제 월남하셨거든요. 아마 우리가 거기 계속 있었으면은 제 미래도 어땠을지 잘 모르. 지금쯤 아마 그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싸우고 있을 사람이 전지도 모르겠어요. 예. 네. 너무 무시무시한가? 네. 하여튼, 네. 그래요. 저에게도 은혜예요. 이 대한민국은. 이 전쟁을 치르는 명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명분에 비해서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명분에 비해서 잃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전쟁 같은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겨내야만 하고 버텨야 하는 것이 꼭 전쟁과 똑같습니다. 저 우크라이나에서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는 환경 중에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의 이야기도 그래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온 말씀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낙심한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서 그 제자들을 달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상심한 나머지 이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저 멀리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몇몇 제자들하고 같이 갈릴리로 가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물고기 잡으면서 살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수가 쿠데타에 성공을 못했으니까 이젠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예수가 만약에 쿠데타에 성공을 했으면 나는 지금쯤 뭐 예수 옆에서 막, 호령하면서, 어? 로마 군인들도 내 발밑에 두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예수가 실패를 했으니까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오늘 성경에는 디베랴 호수로 다시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디베랴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명칭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첫 번째는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불러요. 디베랴 호수는 뭐냐면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가 그 지역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리고 어? 너희들은 나한테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디베리아라는 지역을 지명을 붙이고 디베리아 호수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충성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는 긴네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긴네렛. 긴네렛은 뭐냐면 하프라는 뜻이래요. 하프. 긴네렛. 그 갈릴리 바다의 모양이 이렇게 하프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어쩜 이렇게 손으로 잘하지? 이렇게 하프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하프 모양이라서 긴네렛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웃는데 웃지도 않고 막 신경질적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죠? 네. 세 번째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불러요. 게네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 이 우리가 보는 이 저 서편이죠. 서편에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였는데 그 게네사렛 지역의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래요. 갈릴리. 갈릴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정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물론 갈릴리 호수의 어떤 지역마다 다 저 밑에 지방 가면은 그 밑에 지방의 이름을 본따서 그래서 그 호수라고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온 지형의 이름은 네 가지다.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어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정말 어부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고기에 잡는 거에 목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패한 나머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갈릴리 호수를 찾아온 거죠. 내가 3년 동안 생명을 바쳐가면서 따르던 선생님이 죽을 땐 정말 힘없이 비실비실 돌아가셨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런 선생님이 안쓰러워가지고 보러 갔다가 사람들에게 들켜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면서 도망 나왔어. 얼마나 비참해요. 3년 동안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일들은 일장춘몽 같은 그런 일들이었다. 쿠데타에 성공해서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의 옆에 서는 그런 일들.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뭐냐면 마음속에 더 이상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을 만한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 꿈이 없어졌어요. 그게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리고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모시던 분이 저렇게 힘없이 패배해버리면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배신감. 야, 씨, 내가 저런 사람을 따라다녔다고?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막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용 한 마리가 지금 마음속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누가 나를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아닌데 그냥 나 스스로가 막 마음이 종처럼 막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막 전쟁 같아요. 마음속에 이런 일들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마음도 공허한데 이 커다란 일이 무너져버렸는데 그런데 아주 작은 일도 안 되는 거야? 모두 다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전부 다 안 되는 거야? 막, 예? 그러니까 이 커다란 문제가 무너진 문제도 큰데 이것까지 막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막, 어? 고기 잡는 일까지 하는데 이 작은 것까지 안 되는 걸로 네거티브에 네거티브가 겹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평일날 나가서 고기 안 잡히면은 그럼 괜찮아요. 내 마음이 괜찮을 때 버티고 있을 때 그때 고기 안 잡히면 괜찮아. 근데 내 마음도 주체를 못하겠는데 고기도 안 잡혀. 나는 진짜 이상한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에? 그냥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장사도 안 되는 거야. 어? 날이 새고 아침이 되어가는데 누군가 저기 서서 베드로에게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건네서 야 얘들아 고기 잡았니? 그러고 물어보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꼬박 같이 다녔잖아요. 3년 동안. 여러분들은 제가 뭐 저기 한 100m 밖에서 제가 걸어간다 그래서 저 몰라보세요? 대부분 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다?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하고 목사님은 허리가 이렇게 구부리고 다녀가지고 구부정 해가지고 목사님인 줄 알아본다고. 야, 그럼 내가 기분 좋겠다, 참.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은혜가 되게 목사님은 항상 모습이 겸손해서 저쪽에 있어도 목사님인 줄 알아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은혜가 달라, 은혜가. 어? 은혜가 달라.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지나다니시면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막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분한테 보내고 난리가 나요. 아는 척하느라고. 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뭐 목소리만 들어도 알죠. 뭐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알아 다. 어? 그런데 예수가 말을 거는데 모르는 거야.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요. 낙심이라는 것은 빛을 못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낙심이 생기면 소망적인 것을 바라보질 못해요. 그냥 계속 절망적인 것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낙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귀를 막아요. 긍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낙심이 걸리면 그냥 부정적인 이유만 들려요. 에? 그냥 안 될 이유만 찾아요. 안 될 이유만. 어?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멘붕이 온 상태. 멘붕. 완전히 멘붕이 와서 영분별의 기능조차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낙심한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방향을 잃은 인생의 모습을 그냥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낙심이 들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탄들이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이 보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까짓 거 뭐 저 세상 사람들은 사탄들이 꼬실 필요가 있어? 그냥 지들 스스로 저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그죠? 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가만 냅두면 죽어. 가만 냅두면 죽어서 저 지옥 가는 애들이야. 걔들이 목표로 하는 게 누구예요?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바이러스를 넣어주고 싶은 게 사탄의 그런 계획들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예수님이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예수님을 상상을 못했어요. 이들이 인생에 지금 잃어버린 게 뭐예요? 지금 빠져있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이들의 인생에 빠져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이들이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시 회복해야 이 낙심과 갈등의 전쟁 속에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아멘? 예수를 다시 회복한 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다시 회복한 일. 네, 그래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 그랬는데 본질이라는 것은 원래 성질을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성질. 네? 그걸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부수적인 것을 다 빼도 그래도 그냥 그것 하나로 충분한 게 그게 본질이에요. 불고기 여러분들 요리하실 때 불고기에 당면 안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불고기가 안 되나요? 불고기라고 불러요 그냥. 국물 좀 안 들어갔다고 그 있잖아요. 뭐 언양 불고기 그런 거는 뭐 국물 없대? 그냥 구워 먹대? 어? 국물 없어도 불고기가 돼요. 당근 없다고 불고기가 안 돼요? 당근까지 거 안 넣지 뭐. 뭐 어? 안 넣어도 불고기예요. 그냥 불고기예요. 근데 고기는 안 들어가 있고 당면만 넣고 이거 불고기야. 그러면 뭐라 그래? 미친놈이라 그래. 어? 고기는 없고 아 잡채라 그런다고. 야 진짜 은혜가 넘친다 진짜. 어? 목사랑 그냥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아 근데 그거 당면만 넣고 이게 불고기라고 그러면은 그럼 그거 미친 거지. 정신이 없는 거지. 어? 고기가 들어가 있어야지. 에? 김밥의 본질은 뭐예요? 단무지도 아니에요. 김밥의 본질은 진미채도 아니야. 어? 참치 마요네즈도 아니야. 어? 땡초도 아니야. 김하고 밥하고가 김밥의 본질이에요. 김하고 밥하고 들어가서 김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원의 본질은 뭐예요? 동물원의 본질. 동물들이에요, 동물들. 식물이 아니라, 그 동물원 가봐. 거기 야자수가 어마어마해. 야자수 보러 동물원 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 뭐, 야, 거기 식당에 있는 식당 엄청 맛있어. 그 동물원에 밥 먹으러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동물원은 동물 보러 가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번에 동물원 얘기를 하면서 동물원 유튜브를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사자 한 마리 사고 싶으면, 사자를 한 마리 살 수가 있어요. 사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자가 얼마게? 어? 모르게? 사자가 막 우리 2부 때는 장로님들이 막 2억, 1억 막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돼요. 사자는 600만 원이면 산대요. 600만 원. 아니, 귀엽잖아, 새끼 때는. 그렇다고 사시면 안 돼요. 사자는 키우고 나서 먹이 주는 거, 뭐, 케이지 만드는 거, 이런 게 더 큰일이니까. 600만 원이면 산대요. 호랑이는 얼마인지 아세요? 호랑이 2천만 원이래. 2천만 원. 예. 그래도 우리가, 어? 우리나라 동물이 호랑이니까 좀 자존심이, 막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사자보다 호랑이가 훨씬 더 비싸잖아. 그죠? 예. 호랑이 2천만 원이래. 그런 거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근데 동물원의 본질은 동물들이에요, 동물들. 예? 동물들. 치킨집의 본질은 뭐예요? 치킨이에요. 치킨 중에도 후라이드. 에? 다른 게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뭐 후라이드예요. 후라이드. 치킨집의 본질 후라이드라고. 기독교의 본질은 뭘까요? 기독교의 본질. 물론 죄사함, 믿음, 선행, 헌신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세, 율법, 천국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엄청나게 중요한 교리라고 얘기해도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득이 돼야 돼요. 설득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관철시킬 때 관철이 돼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은 다시 예수로, 아니 예수의 제자로 거듭난 일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 근데 예수가 본질이라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다시 예수를 회복한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다시 당신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예수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걱정 말아,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테니까, 이걸 확인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킨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중의 새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 같은데 공중의 새가 어떻게 해요? 음식 찾으러, 먹이 찾으러 열심히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백합은 어떻게 해요? 백합은 거기서 그냥 저 땅의 양분을 빨아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빨아들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기의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에? 아멘?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예수가 내 삶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인생에 나타나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의 제자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증거로 거듭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다.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노력들이 있다. 거룩해요? 여러분들이 뭐가 거룩해요? 하나도 안 거룩해요. 다 거룩한 척 나와서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인간사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죄의 본능을 갖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성악설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죄를 더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죄가 더 매력적이고, 죄를 보면 이야 이거 어떻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우리들이라고 뭐가 거룩해? 하나도 안 거룩해. 거룩해가지고 찬양됐을 때 거룩한 척 하는 거죠. 목사도 거룩해가지고 설교하고 있나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거룩한 척,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화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겸손하고 이타적인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노력들이 있다. 이타적으로 산, 이타적으로. 에? 그게 예수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같이 이렇게 차 타고 가면은 절대로 앞에 안 끼워줘. 절대 앞에 앉아. 깜빡이 키우는데 갔다가 이렇게 대고, 이놈 못 들어와.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가. 목사님이. 야, 씨. 어? 이게 뭐야? 어? 목사님 뭐야? 막. 이타적으로 살아, 이타적으로. 네 번째. 무엇이 예수의 뜻인지 알아내려는 노력. 그것이 있어야 돼. 뭐가 예수님의 뜻인지 알아내려는 노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모실 때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시고 있을까? 뭘 행복해 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효자 되려고. 응? 효자 되려고. 그럼 우리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 이런 고민들을 안 하면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네. 다섯 번째, 자기 십자가를 원망하지 않고 메고 가는 노력. 자기 십자가는 메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죠? 에?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 거룩한 직분에 대해서 좀 꿈을 가지세요, 꿈을. 거룩한 직분에 대해서 꿈을 가지세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이제 장로님들 되려면 여러분들 헌금을 좀 하셔야 돼요. 왜? 헌금을 하셔야 돼요. 물질의 산도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헌금으로 기념이 되는 물품도 마련하고 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안 넘어가고 그리고 장로 되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장로가 되겠다고 꿈꾸고 적금을 부으면서 장로의 직분을 기다리신 분들이 있어요. 도전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은 제가 교회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제가 생각하기에 장로님 되실만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럼 지금은 유행처럼 그래요. 아이, 저는 아직 뭐 장로가 될 사람이. 하지마! 안 시켜. 아니, 거룩한 직분을 받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임마늘 제단을 위해서 열심히 갈 마음이 있고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갈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단목사님하고 평생 같이 할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이 거룩한 직분들을 받아 누려야지. 예? 이거 뭐, 아이, 제가 뭘 아직, 하지마!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뜻이. 공중의 새도 살리시고 길가에 백합도 기르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뜻이 있다고요. 그냥 사양만 하고 아니라 그러고 난 못하겠다 그러고 그까짓 거 뭐 헌금한 그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막 하지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있죠.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소원을 너희에게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당신들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이해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고 이해할 만한 게 없어요.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판단되고 이해되고 그래야 돌아오는 거지. 여러분들은 뭐예요? 제자들이 이걸 판단하고 이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쟁 같은 날을 살고 있어도 그래도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죠. 아, 다시 우리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다시 회복될 거야. 평온해질 거야. 다시 웃고 행복해질 거야. 왜?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삐뚤어져 있는 우리 머릿속 낙심되고 막 이래가지고 삐뚤어져 있는 머릿속을 주님이 바꾸셔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바꿔요? 아무도 못 바꿔요. 사람을 사람이 바꿔요? 사람 뭐가 바꿔요? 아무도 못 바꿔요. 주님밖에 바꾸실 수가 없어요. 자꾸 죄 지려고 한 나의 태도들 누가 바꿔요? 누가 바꿔요? 내 의지대로는 죄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주님이 바꾸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주님은 환경도 바꾸세요. 근데 환경도 바꾸시지만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바꾸시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바뀌면 환경이 이유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이유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원망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원망거리가 되질 않아요. 주님은 나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전쟁터 같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예전에 베드로를 찾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야, 너 물고기 잡는 놈이지만 너 사람 잡는 놈으로 내가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들어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 장면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죠? 요한이 썼죠? 이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단어, 이 문장이 다섯 번 나와요. 이게 누굴까요? 요한. 진짜 요한 진짜 속 다 보이죠. 그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런 사람. 그게 지야. 그리고 요한이 이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요한의 엄마가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 그 얘기 나올 때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 저 하늘 보좌에 계실 때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뜬금없다고 예수님이 야 우리 너 진짜 뜬금없는 놈들이다 막 그러면서 우리의 아들들이랑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네. 그러니까 이 사람 요한의 모습을 봐요. 거룩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도전이. 에? 날 써주세요. 날 내가 할게요. 그런 거룩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요한도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그 말 한마디가 요한의 귀에 박혀서 요한의 마음에 박혀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나라고 에? 여러분들도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이 뭐라 하냐? 주님이시다. 그러니 야 베드로야 주님이셔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죠? 고기 잡으려고 이제 우통 다 벗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일하다가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갑자기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지 왜 뭐 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옷을 입는다는 뜻이 뭐냐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 여러분들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겉옷을 벗어가지고 땅바닥에 깔았죠. 경외의 모습으로. 야,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경의를 표한 행동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뻘겁은 뭐 다 까는 옷으로 몸으로 예수님 만날 수 없다고 옷을 다 주워 입고 물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절망스러운 인생이 어떻게 되죠? 바뀌었어요. 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뭘 하신 게 아니라 예수가 그냥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다시 소망이 비치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시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낙심이 더 이상 낙심이 아닌 것이 됩니다. 시편 30편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미 뭔가로부터 상처입은 내 영혼을 그죠? 아니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망가져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만 냅두면 그냥 자연적으로 지옥 가는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때로 가장 완벽한 그 순간으로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집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야이로가 아,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죠. 여기 열심히 가고 있는데 사람들 이렇게 떼로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일어난 사건이 혈루병 여인이 그것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면은 이따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처음부터 끝까지 자면 어떻게 하자고? 어? 처음부터 끝까지 자면 안 된다고? 근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혈루병 여인이 사람들을 막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냥 가셔야 옷가락 만지고 뭐 그러고 그냥 가셔야 되는데 멈춰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멈춰 섰으니까 야이로는 속이 어때요 지금? 아, 우리 딸 가서 고쳐야 되는데 왜 멈추시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 막 간증을 시키세요. 혈루병 여인에게 나음을 얻게 된 그런 것들 간증을 사람들 앞에서 그런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이 여자가 간증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그 혈루병 여인에게는 엄청난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딸 가진 부모지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영어 성경에 너무 쉽게 나오죠.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그냥 믿어. 믿고만 있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듣지 말고 믿고만 있어. 믿어. 믿어. 딸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잖아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야이로의 진짜 믿음. 야이로의 진짜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언제 보이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 붙들고 승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제 눈에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예. 네. 그때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응? 죽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왜 울고 있어? 이 아이 자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은 소녀한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생명의 주인이 죽음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난 단순히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생명도 죽음도 관할하는 통치자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저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평가가 돼요. 혹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을 겪게 되거들랑 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무리하는 주간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회복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도깨비 같은 양반을 지지했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합법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나신 날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트럼프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사인데 그럼 내가 오바마 좋아하겠어? 트럼프 좋아하겠어? 원로 목사님 맨날 오바마 흉내내는데, 난 오바마 별로 안 좋아요. 무슨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동성애를 사랑하고, 뭐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피 할라데이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난 별로 안 좋아해. 난 트럼프가 좋아. 메리 크리스마스.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제이다 그러면서 연설을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우린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차은우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차은우가 잘생겼죠, 그죠? 차은우 얘기만 하면 봐봐, 차은우? 그러면 웃어. 여자들이 차은우가 뭐길래? 차은우 그러면 웃어요. 차은우는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동남아에 가면 애들이 막 운대요. 차은우를 보고 막 운대요. 막 펑펑 운대요. 동남아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뭐 애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거 뭐 도끼질도 못하게 생긴 거, 그거 뭐 이렇게 해야 되면 또 저기 당한다며, 막 차징 당한다며 팬클럽들한테.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어디다 쓰나 비실비실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도 차은우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머리가 요만해. 머리가 요만하고 키도 크고 막 그래서 집사람한테 차은우를 TV에서 보면서 그래서 여보 차은우 정말 좋겠다. 키 크고 얼굴도 작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제 동남아 가면 애들이 막 우운데 길거리에서 만나도 막 이렇게 외모 하나로 국빈 대접을 받으니까 와 부럽다고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보 차은우가 기도해 준다고 우는 사람들 없어. 당신이 기도해 주면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 자존감이 막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저희는 주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각인이 되면 머릿속에 그걸 느끼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죠. 그죠? 우리에게 저항력들이 생기죠. 힘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 목회팀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군분투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회복한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죠? 내년에 희년이잖아요, 희년. 희년! 희년에 예수를 회복하는 그런 해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다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결단입니다. 은혜로운 덕담을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덕담. 예. 네. 은혜로운 덕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 내가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주님께 기도할게. 이런 은혜로운, 그리고 내년엔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서 덕담하시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이분이 그랬죠. 1월을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들 많이 하실 텐데. 밥도 여러분들이 좀 사고, 어? 아멘들 하세요. 밥 사는 거 아멘 안 하시고, 밥도 사고, 어? 은혜로운 덕담을 하겠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젊은 사람들은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요새는 좀 보기가 그래. 그런 좋은 인사를 받으면 그럼 저도 할아버지 위해서 늘 기도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덕담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아시겠죠? 네, 은혜로운 덕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었다.
승리함이라.
살겠어. 기독교의 본질, 다시 예수로 회복하게 되는 것, 예수를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고 예수가 고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내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예수를 회복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조차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힘겹게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에게,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덕담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임마누엘.